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일본이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수출을 위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군사장비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2014년에 도입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라이선스 생산품의 부품 수출만 인정하고 분쟁 당사국 등의 무기 수출 이전은 금지하며 제3국 이전 시 일본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에 수출하는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이전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년 전투용 무인기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수도 크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서 대규모 무기 지원을 받는 가운데 자체 무기를 생산하는 데 제작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렉산드르 카미신 전략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월 우크라이나는 한 달에 드론 수천 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수만 대로 늘리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 공군이 크이우와 오데사, 케르손 등으로 발사된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 19대 중 18대를 방공망으로 격추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법원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등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직자가 반란 등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미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 후보자 자격 박탈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모두 임명한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을 비난하며 이번 판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44개 국가와 기구 등이 19일 홍해에서 벌어지는 공격과 관련해 예멘 후티 반군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보면 이들은 홍해 수역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간섭을 규탄한다며 지난 3일 상선 세척에 대한 공격 등 많은 공격은 국제상업과 해양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선박 갤러시 리더 나포와 선원 25명에 대한 구금은 끔찍한 일이라고 비난하고 이런 행동은 또한 전 세계 인구와 목적지로 항해하는 식량과 연료, 인도주의 지원 등의 흐름을 위협한다고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이어 선박의 선적을 넘어 많은 국가에 영향을 주는 공격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후티는 즉시 갤럭시 리더 선원과 선박을 석방하고 영내 수역에서의 상선에 대한 추가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18일 밤 발생한 규모 6.2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20일 현재 사망자는 13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980명, 실종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임시대피소에는 8만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속적인 구호활동을 벌일 것이지만 기온이 낮에도 섭씨 영하 10도로 떨어지고 여진이 수시로 발생해 구조작업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진대망에 따르면 첫 지진 발생 후 지금까지 총 42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20일 최고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가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하니예가 이집트 관리들과 만나 가자지구 전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인구 대국 중국 내 다국적 기업들이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인 모드를 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총 인구 14억 2천만여 명 가운데 노인 인구만 2억 8천만 명인 반면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40년까지 현재 약 20%인 중국의 노인 인구가 2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이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실감하면서 수요 변화에 대응해 제품 생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분유와 이유식을 생산했던 회사인 시밀락과 인슈어 등 미국 회사는 중국에서 이유식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에 성인용 영양 제품을 출시했고요. 프랑스 식품회사 다농도 이에 합세하면서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로 중국 환자들의 식습관과 취향 선호도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메뉴를 개발하는 타코벨, 피자헛, 또 KFC는 심지어 식습관과 과거 주문을 기반으로 메뉴를 추천하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익성이 높은 노인 관광객 상품도 늘었습니다. 중국 기업을 볼까요? 알레바바와 위챗, 바이댄스 등도 노인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선명한 색상, 큰 글자, 또 문자 읽어주기 기능을 갖춘 앱을 내놨습니다. 이미 인구 고령화 경험이 있는 일본의 기업도 미국 내 기회를 놓칠세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업체 파나소닉은 중국 기업과 함께 새로운 은퇴 마을을 개발해서 지난 2월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 1,000호가 넘는 집에 심박수 측정기와 각종 정보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으로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장량희입니다.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얘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미국은 스포츠 강국입니다. 육상이나 수영과 같은 이 기초체육과 더불어 프로스포츠까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기반을 갖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얘기는 미국의 스포츠 산업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9분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2도에 맑은데요.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북한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립니다. 황해도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고 새벽에 함경남도 지방에서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와 황해도 5mm 내외이고요. 예상 적설량 함경도와 황해도 1에서 5cm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4도에서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11도 예상합니다. 개성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8도 분포, 신의주 영하 21도에서 영하 14도, 중강 28도에서 영하 16도, 함흥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원산 영하 16도에서 영하 6도, 청진 영하 16도에서 영하 7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31도에서 낮 최고 영하 17도로 예상합니다. 동해에 구름 많겠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1에서 3m, 먼바다에서는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에 구름 많겠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1에서 3m, 먼바다에서는 2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영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을 위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고요. 우크라이나는 최대 50만 명의 추가 병력 동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EU가 회원국들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난민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협상 재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가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상을 위해 20일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는 카타르와 더불어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상의 물꼬는 어떻게 열린 건가요?
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먼저 휴전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두 명의 이스라엘 관리와 사안을 잘 아는 또 다른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인질 약 40명의 석방을 위해 적어도 일주일 휴전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쪽에서도 나온 얘기가 좀 있습니까?
네, 이츠하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도 하마스에 억류돼 있는 인질들의 추가 석방을 위해 교전을 중단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헤르초크 대통령은 19일 예루살렘 대통령 관저에서 자국 주재 약 80개 나라 대사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테러 조직 하마스와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석방 위에 또 다른 교전 중단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가자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이 몇 명인가요?
네, 약 130명의 이스라엘인들과 외국인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인 8명도 포함돼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에 끌려간 인질은 약 240명이었습니다.
네, 앞서 임시 휴전 때는 몇 명이나 풀려났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지난달 24일부터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는 식으로 총 7일 휴전 기간에 인질 약 100명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달 1일부터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5일 이스라엘 인질 3명이 이스라엘군의 5인 사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진 후에 국내외에서 휴전 압박을 거세게 받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이스라엘이 전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일단 한 걸음 물러선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마스를 완전 소탕하는 것뿐이라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언급한 건 지난 1일 임시 휴전 종료 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마스 역시 전면적인 휴전 없이 인질 석방은 없다고 공언해왔는데요. 일단 양측 간 휴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네, 아직도 가자지구에 100명 넘는 인질들이 남아있는데요. 만일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선 그 석방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네,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나머지 여성들과 60세 이상 남성들, 또 병이 들거나 중상자, 긴급치료가 필요한 인질들이 우선 석방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밀려서 식량, 식수, 의료품 등에 한해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국경 근처 검문소에서 구호품 트럭을 검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하루 100여 대의 트럭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의 폭격도 계속되고 있어서 구호품 반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유엔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 지도자가 2차 휴전 협상에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에는 20일 하마스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했는데요. 하니에는 아비스 카멜 국가정보국 국장 등 이집트 고위 관리들과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지면서 최근에 언론에 자주 노출된 하마스 지도자가 야히야 시나르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국에 따르면 하마스 조직의 핵심 지도자는 서너 명인데요. 시나르는 하마스 군사 지도자이자 가자지구 지도자로 현재 이스라엘이 최우선 제거 대상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를 방문 중인 이스마엘 하니에는 정치 부문 지도자로서 하마스의 사실상 수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주로 이집트나 카타르 등지에서 활동해왔고요. 이 밖에 모하메드 테이프, 알카삼, 여단 최고 사령관 등이 하마스 지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자, 국제사회에서는 이 양측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표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랍에미리트가 작성한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이 당초 19일 예정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일부 문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20일로 연기됐습니다. 미국은 중단이라는 단어 대신에 보류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는 결의를 환영하지만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째 벌어지고 있는데요. 끝날 조짐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에도 지금의 기세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러시아 국방부 이사회 확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지난 수개월간 계속된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군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 발언 좀 더 들어보죠.
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작전 목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지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동쪽으로 1cm도 이동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른바 나토의 동진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이 30년 전 독일 통일 당시에 해당 약속을 해놓고 계속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나토는 소련 붕괴 후 동유럽과 중유럽 국가들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명문화된 문구도 없습니다.
네.
다만 제임스 베이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통일 독일의 최종 지위와 나토가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모스크바에서 회동했는데요. 이때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이런 논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네, 베이커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얘기는 전후 문맥을 살피지 않은 우스운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시 협상을 시작하면서 만약에 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한 개인의 발언이 동맹의 합의나 조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나토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오래전부터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고요. 이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이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19일 국방부 확대 회의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 듯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미국, 서방이 협상을 원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유럽과 싸울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있었습니까?
네, 이날 국방부 확대 회의는 러시아군의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쇼이구 장관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 개시 후에 우크라이나군에 38만 3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나토 회원국들보다 더 많은 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외부의 위협에 비례해 가까운 장래에 150만 명의 군인으로 러시아 전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병력 증강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같은 날인 19일 한 해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추가로 45만 명에서 50만 명 규모의 신규 병력 증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전쟁이 길어지면서요. 지속되는 지원의 회의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은 우크라이나 방어의 핵심이며 미국이 우리를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드디어 난민 문제에 관한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20일 새 2주 난민협약으로 불리는 EU 법률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수년째 불법 2주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는 난민 관련 새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넘게 논의해왔는데요.
네.
유럽의회와 회원국 대표들은 밤샘 토론 끝에 20일 합의를 끌어낸 겁니다.
네, 뭐 오랜 진통 끝에 타결된 건데요. 자, 새 2주 난민 협약 어떤 내용인지 좀 보죠.
네, 핵심 골자는 난민 문제에 관해서 회원국들이 공동의 책임 의식과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재 북아프리카 중동 출신 난민들이 대부분 지중해를 거쳐서 EU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부담이 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들 나라도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인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으로 향하는 불법 이주민이 얼마나 되나요?
네, 유럽은 지난 2015년 시리아 내전 발발 등으로 한 해 무려 100만 명이 몰려드는 난민 위기를 겪었는데요. 이후 크게 감소해서 지난 2020년에는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지난 11월 기준 25만 5천 명이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나 몰타로 향했습니다.
네, 자, 새 난민협약에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을까요?
네, 우선 난민 관련 비용과 업무를 좀 더 균등하게 나눈다는 측면에서 회원국 중 일부가 난민 유입으로 부담이 발생할 경우 다른 회원국도 일정 수의 난민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EU 기금에 돈을 내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부 국가에만 쏠리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럼 난민 심사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네, EU는 여러 관련 규정을 단일화하고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사전 심사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입국 전 난민 신청자의 국적과 나이, 지문 등 기초적인 신원 정보를 수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국경에서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로 어떤 그 필요한 단계가 다 마무리된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내년 2월까지 10개 세부 항목에 대한 최종 합의도 도출되어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내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 전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유럽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유럽연합이 새로운 난민협정 체결을 위해 첫발은 내딘 셈인데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은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EU의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메솔라 의장은 20일 기자들에게 EU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독일을 포함해 특히 영향을 받을 회원국들의 부담을 덜어줄 중요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네, 인권단체들의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이브 게디 유럽 지부장은 이제 유럽 국가들은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그냥 돈을 지불하거나 기금을 내는 것으로 사람들이 유럽에 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튀니지 등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식으로 이주민 유입을 막으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또 앞으로 더 많은 난민이 국경에서 사실상 구금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콜로라도주 법원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주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공화당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의 미 의회 상원 통과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주자 체포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후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 대선 경선이 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콜로라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관련한 판결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 주에서 치러지는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치러지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날 주 대법원은 법관 4대 3의 판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주 대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건가요?
네, 미국 연방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주 대법원의 설명인데요. 이 조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 또는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이번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대법원은 우리는 이런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호의 혹은 대중의 반응에 흔들림 없이 법 적용에 대한 우리의 엄숙한 의무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안이 어떻게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진 건가요?
네. 지난 9월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이 시민단체가 콜로라도 덴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단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해서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네,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세라 월리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 3항에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를 금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결을 이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거죠.
네, 그런데 판결은 이렇게 나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경선 그 출마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거라고요.
네,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방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에는 효력 정지가 연장되도록 했습니다. 이 콜로라도 주에서의 공화당 경선은 내년 3월 5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연방 법원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소송이 계속된다면 이 콜로라도주 예비선거에 입 후보는 허용됩니다.
네. 자, 콜로라도주 경선이 치러지는 날이요. 전체 경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이날은 콜로라도주와 더불어서 엘라바마, 캘리포니아주 등 16개 주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뭐 가장 많은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보통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한편 약 2,470명의 공화당 대의원 중에 콜로라도주에 할당된 이 대의원 수는 37명입니다.
네. 자, 처음 이 소송을 진행했던 단체요. 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 이 크루의 노아 북바인더 회장은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서약을 위반한 자들은 정부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네. 자, 또 이번 대법원 판결에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떤 입장 내놨는지 좀 들어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 아이오와주를 찾아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대법원,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이죠. 이 발표가 나오자 연설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2024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 대변인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완전히 결함이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즉각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캠프의 알리나 하바 법률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공격하는 것이라면서 연방 대법원이 이런 비헌법적인 결정을 뒤집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던 수정헌법 14조 3항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에 제동을 건 게 콜로라도주가 유일한 게 아니죠.
맞습니다. 앞서 미시간주와 미네소타주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미시간주 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해 반란이나 폭동으로 간주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누가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닌 의회가 결정해야 할 몫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법원 역시 이 문제가 헌법적인 자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주관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 와이오밍주 등 이 10개가 넘는 주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예산안의 상원 통과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네요.
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19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양당의 협상이 고무적인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면서도 도전 과제는 남아있다며 예산안 통과가 해를 넘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난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상원 휴회를 연기하고 이번 주 안보지원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연내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거죠.
네. 자, 이 안보지원 예산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안보지원 예산안은 약 1,110억 달러 규모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500억 달러,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140억 달러가 포함됐고요. 여기에 국경 안보 예산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산안이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었던 게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공화당은 안보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현재 미국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 시행 이후에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이주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강경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 한 지원 예산안 통과는 없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네, 상원 의원들이 연말 휴회까지 미루면서 협상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백악관과 상원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모여서 국경 정책 등을 두고 논의를 했는데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자, 안보 지원 예산안의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상황인데요. 그러면 언제쯤 처리가 될 걸로 보이나요?
네, 어떤 시간표에 따라 이것을 처리할지가 불분명합니다. 슈머 민주당 대표는 단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해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해법 마련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이민 정책에 대한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네, 그럼 상원은 언제 다시 의회에 복귀하나요?
상원은 내년 1월 8일에 다시 의회로 복귀하면서 이 새 회기를 시작하는데요. 따라서 이 예산안 관련 논의는 상원의회 복귀 이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인들은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해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3명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미국인의 경우 10명 중 거의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또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유권자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이 이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주자를 주법으로 체포할 수 있게 했다고요.
네,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18일 이 불법으로 텍사스 남부 국경을 넘으려고 의심되는 이주자를 경찰이 체포하도록 허용하는 포괄적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SB4로 알려진 이 법은 이제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그럼 불법 이주자가 체포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체포된 불법 이주자는 현지 치안판사의 명령이 나올 때까지 구금시설에 있게 됩니다. SB4 법은 이 현지 치안판사가 불법 이주자의 출국 명령을 지시할 권한을 주고 있는데요. 불법 이주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어길 경우에는 판사는 180일 구류해서 최대는 20년의 중범죄 혐의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주자가 이미 미 연방법에 따라서 불법 입국 또는 재입국 혐의로 기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에버 주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법을 집행하는데 실패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18일 텍사스주 기금으로 운영되는 브라운스빌 국경 장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대통령의 고의적인 무대응에 텍사스는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체포된 불법 이주자 58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텍사스주와 인근 뉴멕시코주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날 에버 주지사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도 승인했다고요?
네, 에버 주지사는 국경 장벽 건설 및 기타 운영을 위해 추가로 15억 달러 자금을 승인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자금은 국경 단속을 위해 이미 배정된 50억 달러 주 기금에 추가로 더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텍사스주는 리오그란데 강변 저지대에 가시철 조망과 이 수중 장벽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 텍사스주의 이 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많은 법조계 전문가는 이민 집행 관련 권한은 연방 정부에 있다면서 텍사스 주 법이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의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은 이 에버 주지사의 법안 서명 직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20명 이상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도 미 법무부에 해당 법의 중단을 위한 이 소송을 제기하는 서한에 서명했는데요. 이 서한에는 SB4가 이 텍사스 주민들에게 위험하고 이민과 외교 문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독점적인 권한을 회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자, 과거에 애리조나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나왔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 애리조나주가 주 경찰이 시민들의 이민 신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애리조나 주법은 2년 뒤에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당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 불법 체류 이주민과 관련한 애리조나주의 좌절감을 이해는 하지만 연방법을 훼손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반이민 정책을 펼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그 이민 문제 관련한 언급을 했다가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뉴햄프셔주에서 행한 공식 대선 유세 현장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또 남미뿐 아니라 이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도 미국으로 유입된다면서 이는 국경 재앙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네.
해당 발언이 순수한 혈통을 주창했던 이 아돌프 히틀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자신은 히틀러가 쓴 책인 나의 투쟁을 읽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또다시 불법 이주자들이 미국의 피를 파괴하고 있고 미국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재무부는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행정부처 가운데 하나로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나라 운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재무부의 역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독립전쟁 시기부터 건국 때까지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재무부의 역사는 미국 혁명의 격동기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륙회의는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는 중요한 문제를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륙회의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걷어들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또 외국 투자자나 정부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구체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륙회의 대표들은 신용장 형태의 지폐를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나중에 이것을 주화로 바꿔준다고 약속했습니다. 1775년 6월 22일 벙커힐 전투가 끝나고 며칠 뒤에 대륙회의는 화폐 200만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1775년 7월 29일 2차 대륙회의는 혁명정부 재정관리 책임을 합동연합출납관으로 임명한 조지 클라이머와 마이클 힐레가스에게 맡겼습니다. 한편 취약한 경제와 느슨한 식민지 사이 관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정부 빚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륙회의는 1776년 2월 17일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정해 재무부서 감독과 결산 임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해 4월 1일에는 감사관과 서기로 구성된 회계국이 신설돼 채권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식민지 연합정부의 공공회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 서명과 함께 탄생한 신생공화국 미국은 주권국으로 해외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클 힐레가스는 1777년 5월 14일 처음으로 합중국 출납관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약 2억 4천만 달러어치가 발행된 대륙 화폐는 빠르게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항의 시위가 식민지 전역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81년 로버트 모리스가 재정감독관으로 지정됐고 모리스는 국가재정 안전성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무위원회가 1789년 9월 연방재무부가 정식으로 출범할 때까지 이전 식민지들 연합의 재정을 계속 감독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독립전쟁기 재무부 역사에 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의 프로 스포츠 산업 규모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산업 규모가 크다 보니 미국 내 프로 스포츠 선수 연봉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생활 속 경제 시간에서는 선수들의 연봉을 포함해서 각 스포츠 리그 매출과 그 구조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오타니 쇼헤이. 지난 10일 미국 프로야구 리그로부터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출신의 투타 겸업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연고로 하는 야구팀 LA 다저스와 10년간 총액 7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합의한 겁니다. 해당 소식에 관한 미국 프로야구 리그 MLB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l, the number is staggering, right? I mean, it's the biggest in any sports across the globe.
More than Messi.
계약 규모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 세계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큰 계약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란 설명인데요. 참고로 메시가 스페인 프로 축구 리그인 프리메라리가 소속팀 FC 바르셀로나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맺었던 역대 최고 규모의 계약은 6억 7,400만 달러였습니다. 오타니는 현대 프로야구에서 거의 없는 이 투수와 타자를 겸한 야구 선수로 지난 2021년에 이어 2023년 만장일치로 미국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오타니는 현재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데요. 2024년 시즌을 앞두고 LA 다저스로 팀을 옮기게 된 오타니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順調に 1回目よりも 感じ的にはすごい スムーズに来てる感覚はあるので スムーズに来シーズンに入っていける
지금까지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처음 수술할 때보다 회복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오타니는 그러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천천히 확실하게 재활해서 내년 시즌 건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네요.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 매출과 선수 연봉. 미국은 스포츠 강국입니다. 육상이나 수영과 같은 이 기초체육과 더불어 프로스포츠까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기반을 갖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국가인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돈벌이가 되는 프로스포츠 산업이 발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미국 프로스포츠 산업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한번 볼까요? 자, 흔히 미국의 4대 스포츠라고 하면 미식 축구인 풋볼과 야구, 농구 그리고 아이스하키를 꼽는데요. 각 스포츠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타니가 LA 다저스와 맺은 10년 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발표되기 전 이 단일 계약 최고액을 기록한 NFL 선수는 캔자스시티 칩스의 쿼터백 패트릭 마움스입니다. 마움스는 지난 2020년 10년에 4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NBA에서는 보스턴 셀틱스의 가드 제일런 브라운이 5년 3억 37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요. NHL에서는 2008년 워싱턴 캐피털즈의 알렉산드르 오베츠킨이 13년에 1억 2,400만 달러라는 초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각 팀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각 종목의 매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FL의 지난 2022년 전체 매출액은 119억 달러였습니다. 2021-2022 시즌 NBA 매출액은 100억 달러, 그리고 MLB의 2022 시즌 매출액은 103억 달러, 또 2021-22 시즌 NHL 매출액은 5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대 프로스포츠 리그의 지난 시즌 매출액을 합하면 약 380억 달러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21년 이 북한의 군비 지출액이 최대 1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 리그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북한의 1년치 국방비 지출액의 3배를 넘은 겁니다. 그럼 지난 시즌에 각 스포츠 리그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어들인 팀은 각각 어딘지 볼까요? 먼저 NFL에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11억 달러 이상을 벌어서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NBA에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약 7억 7천만 달러를, 그리고 MLB에서는 시애틀 메리너스가 약 8억 3천만 달러, NHL에서는 뉴욕 레인저스가 약 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구단의 수입 원천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각 스포츠 리그 구단은 어떻게 매출을 올리는 걸까요? 크게 보면 방송 중계를 통한 수익과 스폰서십, 그리고 구장 광고, 티켓 매출, 구단 유니폼 등 관련 상품 판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중계권료입니다. 각 리그는 협회가 주관해서 방송사와 중계권 계약을 체결합니다. 경기 중요도에 따라서 경기 중계권료는 다르고요. 협회는 벌어들인 중계권 수익을 이후 각 팀에 배분합니다. NBA의 경우 예로 들면은 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바로 이 중계권료가 차지했습니다. 광고 매출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각 경기장을 방문하면 경기장 안팎 곳곳에 각종 광고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각 위치와 크기 등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통신사 T모바일은 지난 2021 미국 프로야구 시즌에 이 포수 바로 뒤에 있는 공간에 광고를 냈습니다. 경기가 중계되는 내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바로 포수 뒤에 있는 광고인데요. 시즌 전체 이곳에 광고하는 비용으로 약 265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티켓 매출도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미국 최고 인기 야구팀 가운데 하나인 LA 다저스는 지난 2022 시즌 티켓 매출액이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풋볼팀 중에선 샌프란시스코 49ers가 대표적인 인기팀인데요. 지난 2022 시즌 티켓 매출액은 1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티켓이 재밌는 건 이 티켓 가격에 자본주의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기 있는 경기의 티켓 값은 비싸고 인기가 없는 경기는 쌉니다. 저는 지금 이 풋볼 경기 티켓 예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12월 31일 경기를 보면요. 워싱턴 DC를 연고지로 하는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는 가장 싼 티켓이 55달러, 그리고 가장 비싼 티켓은 280달러 정도 하네요. 반면에 이 볼티모어를 연고지로 하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이날 경기는 가장 싼 티켓이 100달러고요. 비싼 티켓은 330달러까지 하기도 합니다. 팀당 한 시즌에 총 17번의 경기를 하는데요. 12월 17일 현재 레이븐스는 11번 이기고 3번 진 반면에 커맨더스는 4번 이기고 10번 졌습니다. 레이븐스의 성적이 더 좋아서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이 경기 티켓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선수들이 입는 경기 복장이나 팀의 로고가 들어간 의류 그리고 액세서리, 인형과 같은 상품 판매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팀 상품 한번 사러 가볼까요? 자신이 응원하는 팀 관련 상품을 사는 건 이것이 팬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6학년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군은 이 팀 유니폼을 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And I want to show my thanks to him wearing his jersey, showing that I like him. You know that feeling?
이 팀 유니폼을 입으면 응원하는 선수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DC 지역의 매장에 방문해서 상품을 구경해 볼까요? 저는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인 NBA 리그의 워싱턴 위저즈 팀 스토어에 왔습니다. DC에 있는 경기장에 있는 공식 매장인데요. 매장 안에 들어가니까 이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은 물론이고 이 로고가 들어간 의류와 또 컵, 인형 등 각종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제품은 유니폼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물론이고 여러 디자인의 유니폼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유니폼 가격은 80달러 하네요. 자, 다른 상품도 한번 둘러볼게요. 이 팀 로고가 들어간 후드티는 50에서 70달러 하고요. 팬들이 응원할 때 많이 쓰고 가는 모자나 요즘같이 추운 날 사용할 수 있는 털모자는 30달러 합니다.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고가 박힌 대형 보온컵 역시도 3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저것 담으려고 보니까 100달러가 훌쩍 넘네요. 자, 팀 매출에 조금이나마 일조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 굳이 필요 없는 것 몇 개는 빼고 가야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 구단 매출과 선수의 연봉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로 만약에 라는 말을 하려면 if로 시작하는 문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if가 없어도 조건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I just found out something that will blow your mind.
What is it?
Did you know that you can make conditionals without the if clause?
Well, it's true that you don't need the word if to make conditionals, but you do need a conditional clause along with the main clause, or it won't make much sense.
But you don't always need if.
That's what I said.
Actually, that's what I said. I just found out something that will blow your mind.
당신을 몹시 흥분시킬 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What is it?
그게 뭐죠?
Did you know that you can make conditionals without the if clause?
if절 없이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아셨어요?
Well, it's true that you don't need the word if to make conditionals, but you do need a conditional clause along with the main clause, or it won't make much sense.
조건문을 만드는데 if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주절에 덧붙여 조건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But you don't always need if.
하지만 항상 if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That's what I said.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Actually, that's what I said.
사실은 그거 제가 말한 건데요. 조건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건절과 주절인데요. 조건절에 unless, U-N-L-E-S-S,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을 사용하면 if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unless의 뜻은 if not과 같습니다. 뭐뭐가 아니라면. 여기서 잠깐 unless가 들어간 노래, 빌리 할러데이의 노래 All the Way 들어보시죠.
When somebody loves you, it's no good unless he loves you.
할러데이가 It's no good, 별로다. Unless they love you all the way. 당신을 전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not good,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Unless가 들어간 조건문에서는 조건절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Unless you study, you won't understand grammar.
당신이 공부하지 않는 한 문법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if 대신 unless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고요. if 대신 otherwise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혹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뜻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We need to hurry. Otherwise, we'll miss the train.
우리 서둘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겁니다. 다만 otherwise는 조건을 나타내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조건의 결과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need to hurry. Otherwise, we'll miss the train.
if 대신 as long as, 뭐뭐이기만 하며 뭐뭐 하는 한 as long a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s long as로 시작하는 조건문은 if보다 의미가 강합니다. as long as는 only if와 같은 의미입니다. 뭐뭐 하는 경우에만. As long as는 특히 일상생활 중 격식 없는 상황에 주로 쓰이고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보다 격식을 갖춘 어휘는 so long as가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만약에라는 표현, if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 otherwise,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as long as, 뭐뭐 하는 경우에만 so long as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루 베가의 맘보 넘버 5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tore around the corner. The boys say they want some gin and juice, but I really don't wanna be a buzz like I had last week. I must stay deep, buzz talk is cheap. I like Angela, Pamela, Sandra, and Rita. And as I continue, you know they're getting sweeter. So what can I do? I really beg you, my lord. To me, flirting is just like a sport. Anything fine, it's all good. Let me jump
simply singing the trumpet. A little bit of Monica in my life, a little bit of Erica by my side, a little bit of Rita's all I need, a little bit of Tina's what I see, a little bit of Sandra in the sun, a little bit of Mary all night long, a little bit of Jessica, here I am, a little bit of you makes me your man. Jump up and down and move it all around. Shake your hand to the sound, put your hands on the ground. Take one step left and one step right. One to the front and one to the side. Clap your hands once and clap your hands twice. And if it looks like this, then you're doing it. A little bit of Monica in my life, a little bit of Erica by my side, a little bit of